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들끼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올바로 전해지고 또 올바로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해져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이제 한절 한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좀더잘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만 잠시 사도행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9절에 사도행전 9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죠.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서 지금 이 9장에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 불려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 하는 이름은 큰 자라, 바울이라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 이런 뜻인데, 저희가 뭐 자세하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지금 9장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다 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그 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즉 기독교인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즉 기독교인을 만나면 무런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지금 다메섹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기 말로 자칭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사울 때에 이렇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과 특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즉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또 자세히 공부할 시간은 없고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심으로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즉 이들은 세상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약 백성들은 또 이 예수님 초림 때 살고 있었던 백성들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여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이 죄에 빠진 그 마음으로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즉 세상적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믿기는 그 세상적 메시아가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구원하여 이 세상에 세상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은 세상적 영광을 갖춘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져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가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말로 하면 종말론이
세상적 메시아, 즉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와서 세상적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적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을 기독교화해서,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기독교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메시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십자가에 잡혀 죽어버립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이 바리새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서 보죠.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신명기 21장 23절.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22절부터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도 나무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예수님도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해지기 전까지 그 시체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아니 사도 바울이 기다린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울 때 사울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제 이 세상적 메시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받은 자를 나의 메시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지금 바리새인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는 거야? 왜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사실 그 사건들을 쭉 보시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석들을 읽고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이 역사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뭐 고린도 후서다 그러면 그 바울이나 그 고린도 교회나 뭐 이런 백그라운드를 한참 공부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 주석 앞에 이 뭐야 뭐 어떤 거는 진짜 길어요. 한 100페이지 이상이 뭐 그런 백그라운드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성경이 얘기를 해야 이제 되는데. 근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뭘 믿는지, 즉 우리 사울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뭘 믿는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 세상에서 세상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반대파는 다 망하게 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세상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부활도 있을 것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갖고 있는 믿음을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도 사울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 지금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게 참 맞죠, 지금도. 어느 교회 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회 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 이렇게 안 말하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잘못됐죠. 진리를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동기, 이 세상은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고.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 잡아 죽이던 것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서 빛. 환하게 비춰집니다. 빛이 비추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본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것. 창세기 1장이죠. 지금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비추어지는 그 창세기 1장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어요.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창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빛이 있어라. 성경은 구약에서 죄에 빠진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그 죄에 빠진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장님으로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육체적 눈이 있어서 본다고들 하는데 영적 장님입니다. 어느 정도로 장님이냐 하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데 안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장님인 거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서 계세요, 앞에. 근데 안 보입니다. 그 죄에 빠진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한 거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로 악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뭐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참 문제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 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죽여, 아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면 진리를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안 간 이유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깜깜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구약서부터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뭐 수많은 곳에서 그 메시아를 말하면서 너를 빛으로 삼아 이방인들에게 비추겠다. 우리 이사야 49장 같은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지금 빛이 이제 어두운 세상에 비춰집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영적 현실이 바로 그 어두움입니다. 눈이 있어 본다고 하나 장님입니다. 깜깜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비치십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 다메섹 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22장 6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 사건이 있었을 때가 오정이었다. 낮 12시였다 이것입니다. 한 오정쯤 되었다고 나오죠. 그러면 낮 12시, 햇빛이 강한 때입니다. 햇빛이 강한 때에 참 빛이 비추어지는데, 즉 창조주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깜깜하고 눈도 못 뜨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장사된 것 같이 사울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참 빛을 만나고는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는 빛의 사람으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사울인데 참빛을 보니 자신이 어두움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은 새 창조의 모습인데 죽음이 생명을 만나 그 죽음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사울을 바로잡습니다.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창조 끝나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계신 거 아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새 창조물로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지만 이제 영적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눈으로는 못 보는데 참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이 핍박하던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구세주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울한테 와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시냐고 묻는데 주여 자기가 자기 답을 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뭐 세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럴 때 야 너가 누구냐 뭐 이럴 텐데 주여 누구시노 자기가 자기 답을 해버려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재밌죠?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을 감고 이제 진짜로 다 보이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의 의미가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만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겠는데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 만나게 됐다는 그 의미와 그 뜻이 뭐냐 이거죠. 즉 사도 바울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놓는 사건인데 즉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사건 즉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사건인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 지금 이제 뭐를 깨닫게 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깨달음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서신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만 우리가 이해하면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었으면 부활 못하십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의롭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부활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당시까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의로운 자로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메시아가 오면은 복을 주셔야만 할 정도로 의롭게 사는 자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나를 복 안 주면 누굴 주냐. 그랬는데 찬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참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율법이 나를 살리질 못하는구나. 지금 그 찬빛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자기의 더러움만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3장 보시면 보시면은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은 19절을 보면요. 그 정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8절에 얘기하고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죄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영원히 지옥에 가고 싶은 게 죄인들입니다. 빛으로 나오면 여러분 뭐 이렇게 등불을 켜놓고 내가 지금 더러운 모습이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는 저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었나 잘 안 보입니다. 빛으로 가깝게 가니까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싫은 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인간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좀 더 낫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더러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더러움을 피로 씻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입히신 것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죠. 그러나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자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지금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가깝게 오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가 보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니 화이또다. 왜? 부정한 자가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더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이 저희에게 그만큼 더 고맙고 감사하다 이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수준으로는 완전한 자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율법이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구원을 못합니다. 깨닫습니다. 아,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만큼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써주신 분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전가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이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진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압니다. 부활은 마지막 때 있는 거라는 것 그쯤은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사는 바리새인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인데 그럼 마지막이 왔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니 마지막이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로마 제국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른 것임이 안 보입니다. 지금 메시아,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가 메시아면 지금 왜 우리들이 이러고 있느냐? 즉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종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당신이 메시아면 내가 왜 감옥에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철저하게 세상적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왜 나는 이래야 되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겁니다.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아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냐? 아,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니구나. 안 온 게 아니라 왔는데, 이루어졌는데, 아, 이게 천국이구나. 영적이구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구나. 그 왕국이 벌써 시작된 것이구나.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벌써 다 이루어진 거구나. 그런데 왜 하나도 그 현실이 안 보이냐? 이제 계시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들은 지금 빨리 세상적 메시아가 세상적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참 메시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게 이루는 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구나. 내가 로마 제국 아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때에도 사실은 그 천국에 속하여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여러분이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현실을 깨닫고 어떤 현실 중심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는 여러분은 그저 세상 수준으로밖에는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랬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즉 천국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천국적으로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철저하게 세상 수준밖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쵸?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아니 바가지도 없는데 이 물을 어떻게 떠서 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계속 지금 천국적으로 얘기하는데 알아듣고 있는 사람은 계속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봐도 안 보입니다.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봐도 몰라요. 김용환이가 엄청나게 설교를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준 일은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컨빈스 시키는 게 제가 맡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김용환이한테 부탁한 거는 그냥 진리를 전하란 말이에요. 알아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면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저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지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그냥 맡겨준 일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즉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현실이 이루어진 그 현실 중심으로 밖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뭘 알게 되건, 내가 뭘 이해하게 되건, 내가 뭘 말하게 되건 그 이루어진 천국 현실 중심이 아니면 이제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떠든다 이 말입니다. 그저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같이 지 멋대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 멋대로 이해하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따르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천국 현실 중심으로 밖에는 뭘 이해하건 뭘 알건 뭘 말하건 그 밖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현실, 그 천국 현실 중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아니 고린도 후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잘 들어보세요. 4장 16절 고린도 후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볼 내용들이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다 이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을 바라볼 때도 이제 세상 수준에서 그를 알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천국에서 그가 누구냐로 이제 얘기가 되고 평가가 돼야지 이 세상에서 그가 누구냐 그가 뭐하는 인간이냐 평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었는데 육체대로 알 때는 그 가짜 메시아라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왜 이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냐 저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을 내가 이해하고 알고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이제 천국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절대로 이제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김용환이, 에이, 그건 뭐, 한 60명 데리고 교회 하는 인간, 에이, 뭐 60명도 뭐 갓난아이까지 다 껴서 60명이라면, 에이고, 야, 야, 자, 뭐. 저도 여러분 보고, 아이고, 저, 뭐, 아무개, 아이, 야, 뭐, 얼마나, 참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 했으면 저 정도냐 너. 에? 돈이라고 뭐 조금 벌고 뭐 그러니 교회 내는 건 뭐 얼마나 많겠냐. 아이. 예, 그래서 교인들을 ABC 그룹으로 나눠야죠. 좀 많이 내는 그룹, 좀 적게 내는. 그래서 딱 쳐다볼 때도 많이 내는 그룹은 조금 더 웃어주고 조금 덜 내는 그룹은 야, 좀 더 내라. 뭐, 아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떠한 현실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이해 못 하는데. 이 세상이 탄 줄 안데. 이것밖에는 모르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귀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고 저 사람이 뭐 평가되는 것도 전부 세상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는 모습,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는 모습. 그래도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벌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니라 하면서 다 세상적이에요, 또. 더 얄미워요, 그죠? 아니, 저도 그냥, 나는 그냥 세상적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척 하면서 다 하는 짓을 보면 세상 수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나가서 뭐 이렇게 좀, 예? 뭐, 대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시시하게 돈 벌고 있으면 좀,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요즘 이제 달력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돼갖고는, 이제 목사님이 참 어려워서 그 달력 배달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야, 달력 배달하는 사람은 인정도,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더래요.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이건 무슨 뭐 개가 와갖고 짖는 거예요, 그죠? 깔분단 말입니다, 세상은. 왜? 세상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그들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육체대로 보기를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천국 수준에서, 즉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루셨는가, 그 수준에서 이제 다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알건 간에, 뭘 이해하건 간에 천국 현실 수준이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수준에서 모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헛소리를 합니다. 진짜로 헛소리를 하는데 4절에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너가 세상적으로 잘났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난 너보다 더 잘났다. 그러니까 참, 또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 사도 바울은 진짜 더 잘났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만 나는 세상으로 보면 진짜로 못났잖아 이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정말 그런데 뭐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자랑은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깜깜했을 때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무슨 디그리가 몇 개 있느냐? 내 이름 뒤에 무슨 그 약자들이 얼마나 길게 붙어 있느냐?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예수님도요 그런 거 전혀 아니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거를 위하여 삶을 살아 헛살라고 하시냐 말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 좀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저도 좀 미쳤다 그럴까 봐 못 하겠어요. 아, 우리 내 아들은 이놈이 게을러 빠져 갖고 잠만 자 갖고 살만 드릇드릇 찌고 이 밥통 같이 산다. 예수는 좋아한다 근데. 딸이나 아들이나 자랑하려면 그저 세상에서 조금 잘 돼야 자랑하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에, 우리 자식은 좋은 학교 못 간다. 내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 믿으세요. 아이, 뭐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저희 자식은 좋은 학교 못 갑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다고요? 몰라요, 또. 그 수준이 또 어떤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는지. 그러나 무슨 뭐 좋은 학교 가려고 성경 공부도 빼먹고 좋은 학교 가려고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뭐 자랑입니까? 교회 생활 좀 잘하려고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빠지려고 공부 좀 덜해서 SAT도 좀 덜 받았다. 자랑이에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 아니 어느 누구도 세상 현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천국 현실에 맞추어 알고 이해하고 보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 내용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메섹 사건이 있었네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메섹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네요. 여러분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메섹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네요. 그러면 왜 바울 같은 깨달음이 없는 거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특별합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여러분은 또 그래요. 아이 참 바울 겸손도 참 겸손이네. 야 바울 너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겸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짜로 바울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겸손 떠는 말로 다 자기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겸손 떨게 써놨습니까? 진리를 써놓은 겁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진짜예요? 아니에요? 겸손 떠는 거예요 지금? 세상식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저렇게 겸손해야지. 겸손이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생각해보면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 떠는 말이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세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났다는 게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전. 위인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안 읽힙니다. 위인전. 그 시간에 있으면 읽으려고. 뭐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책이 나옵니까? 그 인간도 결국 예수님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될 주제인데 아 뭐 그 인간을 높이는 책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들, 이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세상에 그게. 지금 성경은 위인전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위인전 읽어보면 나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아니 다윗왕의 위인전이면 왜 다윗왕이 그 더럽고 이상한 짓 하는 건 다 나와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메섹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 우리도 바울같이 이제 어떠한 것도 세상 수준으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뭐예요?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느라.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아니, 이제 어느 정도로 너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여러분도 알려주셨거든요.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핍박이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참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세상 걸 버려야 되고 그 아까운 것 그거 포기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핍박받고 사람들의 미움받고 사람들의 비웃음받고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아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듣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기쁜 소식. 아, 정말 정말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알려주는 이 내용이 여러분 귀에 복음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요, 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많던 것이, 아, 그게 적은 거구나. 살았던 것이, 아, 그게 죽은 것이었구나. 죽었던게 보인 게, 와, 그게 진짜 사는 거였구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는요, 조금 더 발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향상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새 창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변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달라진 모습도 아예 세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식으로 보면 뭐 달라졌어요? 달라지긴 커녕 뭐 예수 믿고보다 옛날에 안 하든지까지 해. 그러나 완전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진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참 잘 모를 때, 젊을 때 말입니다.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좋아하던 거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좀 몇 군데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삶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실 쌓이지 아니한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은 게 아니고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지금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은 거죠. 거꾸로 틈을 당하면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막 우겨쌈을 당하면 쌓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많다 하면 적구나. 세상이 적다 하면 많구나. 6장 4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와 정말 저는 이건 멋있어요. 그쵸?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이 나를 판단 못합니다.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지. 세상이 나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거를 자랑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물론 완전하게 안 되고 뭐 흉내 조금 내는 수준이라도 하여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천국 도착하면은 완전히 되지만. 근데 정말로 정말로 이제 내가 내 약한 것을 기뻐하고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걸 기뻐하게 될 때 이제 전 세상이 뒤집어진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주어진 현실이 이제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다면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으면 세상 같이 사는 게 바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죠? 그러나 좀 우리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판단하고 살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서로를 이렇게 위하고 서로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좀 없어지기를 간절히 노력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누구네 집에 갔더니 집이 좋더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좋은 집 갖고 있으므로 또 불안한 것도 더 크고 괴로운 일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천국적으로 살잔 말이에요. 그 천국 현실 그거에 합당하게 모든 걸 생각하고 살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 현실을 이제 눈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확실하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즉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더 많이 이해했겠죠. 우리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현실대로 이제 생각하고 알고 말하고 살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거 믿음으로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하자.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살자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안 알아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천국의 풍부한 삶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같이 가난하게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같이 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그 현실을 잘 증거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